고린도후서 6장 본문은 저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은 6장 1절에서 10절인데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오늘은 헛되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주심에 감사드리고 세상의 어지러운 가운데 저희의 발길을 예배로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전하는 저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지금 방금 읽으셨습니다. 6장 1절이요. 요즘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참 불안하기도 하고 거기에다 바이러스라는 것이 삶의 행태를 바꾸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 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주님은 그리스도인이 모이기를 폐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모이고 싶어도 바이러스에 의해서 공중보건을 위해 그러한 모임이 한국에서는 점점 사라지고 지금 있습니다. 급기야 한국에서는 종교 집회 금지라는 시행법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금지가 현재 상태로 보았을 때 옳아 보일 수도 있고 위생과 보건과 건강을 위해서 올바른 결정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것을 시작으로 이러한 시행이 시작이 되면 앞으로 다른 목적으로 또 얼마나 확장이 되어 다른 이유로 또 적용이 될 수 있을지 무서운 생각까지도 듭니다. 하여튼 이러한 현상들은 그리스도인을 위축시키고 우리가 세상 일과 어려움에 눈을 그쪽으로 돌리게 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 더욱 은혜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함을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앞에 위에 마치 성경에는 그 제목이 있진 않지만 편의를 위해 제목을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역의 특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그래서 사역이라는 전제하에 이야기되는 것 같아 일반 성도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읽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라도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사역자입니다. 목회자만 사역자도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목회자라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집사님이라고 또한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믿는 자들의 제사장임을 믿으며 모든 믿는 자들이 각각의 회개 장부를 갖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 장부로 각각의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한다.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사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사역? 그거는 목회자나 선교사에게 해당하는 단어지 하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역은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세상에 공돈이 없다. 이렇게 소위들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세상을 보면 참 무엇인가 좋은 것을 받기가 공짜로 받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 세상적으로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직장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력서를 내야 됩니까? 좋은 직장을 가졌다면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유지하려, 아니 어쩔 때는 더 많은 것을 바라지도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유지만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그저 세상에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도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또 저만 잘 살면 됩니까? 가능하면 자식에게도 뭔가 조금 주고 싶죠.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얻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보면 돈 버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 않았는데 어른이 되고 보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여 우리에게 주실 때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아가는 사람의 수는 생각보다 참으로 적습니다.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언제나 매일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과 마치 파이프라인처럼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서 넘치는 은혜를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하지만 나의 그 파이프라인에는 불순물과 찌꺼기와 스케일 같은 것이 잔뜩 껴 있어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받는데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조금 벗어나면 그러면 무엇이 보입니까? 세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삶이 보이고 어려워지고 힘이 들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면서 좀 못하면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를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6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헛되이 했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헛되이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냐 하면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간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청한다는 이야기는 정말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간곡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헛되이 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마치 물을 움켜쥐는 것 같은 일입니다. 분명히 잡은 것으로 알았는데 손을 펼쳐보니 그 안에 아무것도 있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은혜를 받아놓은 그렇게 생각했던 박스를 열어보니 그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실 받지 않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괜히 받으려 수고만 한 것이죠. 헛되이 받는 것은 마치 구멍이 뚫린 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은혜가 내려와 나의 마음에 오는데 나의 마음에 구멍이 뚫려 있어 그대로 밑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가 헛되이 우리를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서 새어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은 다시 말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되어서 우리를 지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지나가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반대로 하면 헛되이 지나가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경우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가 헛되이 지나가는 경우.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헛되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순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의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의 얼굴들이 제 머리를 지나갔습니다. 몇 차례 말씀을 인용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놀랍게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아그립바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안 된 거죠. 아쉽게도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한 후에 받아들이시라고 그리고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라고 했을 때 지금 하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에이 그걸 어떻게 당장 합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받아들였을 때 제가 뭐 돈을 달라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분이 잃을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 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와 진용아 정말 믿을만한 것 같다. 거의 믿어진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에게 최근에 복음을 다시 한번 전했을 때 연세 드신 저희 어머니는 내가 내 옆에서 살면서 계속 이야기하면 정말 믿어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찬영의 친구 집에서 초대를 받아 저녁을 먹으러 갔을 때 기회가 되어서 복음을 또 전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대답을 안 하고 입을 쫙 닫고 가만히 그 기회를 버렸습니다. 뉴저지에서 제 팀에 있었던 한 직원과 자동차를 타고 출장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둘이서 운전을 하면서 꽤 멀리까지 버지니아까지 뉴저지에서 갔다 왔습니다. 운전을 번갈아 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역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사 내에서 하기는 어렵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도 좋은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결정을 내려야 될 때에 나중에 생각할게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어떻게 구원 받는지에 대해 전혀 잘못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고수하여 진정한 은혜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카고의 그 유명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어느 날 길거리에서 한 주정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주정뱅이는 비아냥거리면서 무디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기억하십니까? 당신 무디에 의해서 회심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날 좀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비아냥거리듯이. 디엘 무디는 마음이 무너져서 슬픈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당신이 나에 의해서 회심한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가 아니고 말이죠. 사람에 의해서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움켜쥐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할 때 교회를 나오라는 말도 안 하고 우리 교회 나오라는 말은 더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 복음만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을 끼워 파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무료로 값없이 전해지는 은혜의 복음마저 의심을 가지고 믿지 않고 옆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만약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오늘이 바로 그 은혜를 잡을 때입니다. 헛되이 은혜를 저버리는 때가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오늘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바로 오늘이 그 구원의 날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복음을 듣고 우리의 운명이 오늘 달리하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하늘 아래 다른 구원자의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고 어떤 행위도 첨가하지 않도록 명령하셨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날이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구원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헛되이 그 복음의 은혜를 헛되이 저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는 실족거리를 주지 않는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일에서도 실족거리를 주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의 일을 진정 올바르게 한다면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일에 크게 개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정말 올바르게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상한 마음의 찔림을 줄 수는 있어도, 그래서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들에게 실족거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실족거리란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말에 의해서 상대방의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하고 심지어 우리 행동과 말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비난하기까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양심의 찔림을 주거나 자신의 믿음과 갖고 있는 생각과 맞지 않아서 비판하게 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당당하게 제시하고 그 당당한 복음의 제시가 상대방의 믿음과 맞지 않아서 비난과 비판을 하는 것은 다른 얘기란 말이죠. 하지만 올바른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너무나 과격한 말이나 남을 비방하면서 한다든지 복음은 올바르게 전한 뒤에 내 행동은 내 삶은 완전히 엉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행동에 남에게 실족거리를 주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지나갈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전하는 은혜의 복음도 실족거리의 복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빠져나가게 됨을 남들에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실족거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에 찔림을 주게 하고 복음을 통해 그 찔림을 주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실족거리를 주게 되는 것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역 자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곳 서양 문화에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선물할 때 포장을 매우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선물의 내용은 그 값어치보다 그 마음에 두고 있음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것을 포장하면서 얼마나 그를 생각하며 열심히 포장했는지가 또한 중요합니다. 포장을 사실 잘해야 그 전달이 잘 됩니다. 안에 있는 내용이 더 값어치나게, 값있게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도 중요한 교리와 진리를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전하는 데는 참으로 서투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너무도 직선적으로 세게 전하다 보니까 실족거리를 많이 주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경우 이제는 전하는데 자신까지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아, 이거 얘기하면 뭐하나? 얘기해봤자 논쟁밖에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는 아예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복음과 올바른 교리에 있지 않고 우리의 포장 기술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달하는 기술이 문제입니다. 실족거리를 줘가며 이야기하는 것도 은혜가 헛되이 상대방을 지나가버리는 것이고 올바른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이 내 밑으로 빠져나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얼마나 상처를 주지 않고 지혜 있게 전하냐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전제되어야 합니다. 진리에 앞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여 전해지는 진리여야 됩니다. 진리가 사랑으로 포장되어 있을 때 그 전달이 잘 되는 것입니다. 선물의 내용은 은혜의 진리입니다. 구원입니다. 선물의 포장은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를 달라 기도하며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치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더 잘 이해를 할까 연구를 합니다. 그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의 진리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전달이 잘하게 할 수 있을까 하며 연구도 하고 진짜로 연습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목회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의 연습의 포장이 되어야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은혜가 헛되이 지나가는 경우는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 그리하고. 아멘. 지금 방금 읽으신 것처럼 믿음 생활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도 고통을 오래 참고 그렇게 잘 견디는 사람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저는 일복이 많은 편입니다. 모든 분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복이 많다 보니 모든 일이 다 재밌거나 막 좋아서 하는 일이 꼭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내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가지를 깊게 파서 그 영역에서 전문가가 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대단하게 느끼고 존경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에서는 정말 무엇보다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특히 올바른 것을 잡기 위해서는, 그리고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것을 붙들고 있는데 필요한 것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 안에서 살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과는 참으로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우리 믿음을 지키는 데는 수많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역경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경이 꼭 우리의 믿음과 관계 있지 않음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가 현재 처한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 하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나 역경인 경우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러한 고난,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얻는 고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이러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이러한 적극적인 고난은 고난을 감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준비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훗날 주님을 뵐 때 상급이 더 많을 수 있겠죠. 내 이 고난을 알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하여 가리라. 적극적으로 은혜를 누려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적극적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얻게 되는 고난은 사실 우리 지금 이곳 캐나다에서는 그렇게 흔히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 믿음을 지켜서 오는 고난이라고 그냥 믿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당했던 그런 소위 적극적인 고난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우리가 갖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혹은 세상의 마음이 눌려서 오게 되는 고난일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고난? 제가 그냥 이름을 붙이자면 수동적인 고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사실 소위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이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주님의 은혜를 누리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의 은혜가 헛되이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나온 것처럼 바로 이때, 바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스스로 사역자임을 입증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이죠. 그때 바로 은혜가 헛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사역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단어를 지금 읽은 거에서 좀 몇 개 살펴보면 인내, 수고, 깨어있음, 금식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단어들로 눈에 들어옵니다.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세상의 고난이 내가 아직 견딜 준비가 안 돼 있음에도, 나의 믿음이 그렇게 큰 것 같지도 않은데도 나에게 크게 온 고난이 있었을 때 이 네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인내, 수고, 깨어있음, 그리고 금식. 바로 이것을 성령님의 인도 안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네 단어를 행하며 고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주님의 은혜가 헛되이 지나가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로 더해지게 됨을 저는 믿습니다. 네 번째, 적극적인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지, 그러니까 적극적인 믿음 생활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했었을 때 주시고자 했었던 은혜가 나에게 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님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 그리하며. 아멘. 이렇게 6절, 7절에 상당히 강한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순수함, 지식, 오래 참음, 친절함, 성령님,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 이러한 단어들은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받고 헛되이 지나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생각해야 할 단어들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순수함, 지식, 오래 참음, 친절함, 성령님,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 하나님의 지식을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하며 이 지식은 순수함 속에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 속에 오래 참음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가득한 친절함과 거짓없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야 되고 그 말씀에 바로 서면 하나님의 권능 위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담대함에 흔들림이 또한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라 한 것처럼 필요할 때는 때론 의로운 일을 행할 때 의롭게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싸워야 할 때는 또한 싸워야 됩니다. 이런 적극적인 믿음을 할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적극적인 은혜 안에 주시고자 하는 행동, 믿음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때 헛되이 빠져나가지 않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을 때, 즉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받았을 때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것처럼 의미 있는 일이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남에게 실족거리를 주지 않는 사역을 하며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적극적인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까요? 적극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세상이 보는 어떤 우리의 처지가 기록으로 남게 될 수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 역사가 우리가 참 피폐하고 그리스도인이 죽어갔고 이런 역사들을 볼 수 있죠. 은혜 안에 머물게 되는 어떤 삶은 하나님의 기록에는 다르게 남게 됩니다. 즉 역사 사람의 눈으로 봤었던 기록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기록은 전혀 다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우리가 주님의 책에는 다르게 적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2주 전쯤에 저는 코칭 앤 리더십 트레이닝이라는 것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3일 동안 8시간 넘게 꽉 짜여서 돌아간 굉장히 인텐스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한 20명 남짓 교육을 받았는데 여러 회사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 기간 중 서로를 인정해주는 그런 시간이 한 명이 한 번 있었습니다. 되게 어색했는데요. 스물댓 명 되는 사람이 이렇게 두 줄로 쭉 섰습니다. 한 줄 쓰고 두 줄 쓰고 또 한 줄 쓰고 그 한 사람씩 짝을 쳐서 앞을 바라봤습니다. 한 사람이 앞에서 진행하는 종을 땡 치면 내가 상대방한테 나는 사실 살면서 어떤 것을 인정받고 싶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럼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3일 동안 잘 나를 관찰한 거에 대해서 지금 저는 영어에서 션이라고 하는데 션은 지금 내가 봤을 때 3일 동안 이런 사람이었고 너는 이런 사람에서 나는 충분히 그런 걸 널 인정해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저한테 그걸 물어보면 제가 상대방을 그렇게 또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Acknowledge 한다고 영어로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한 1, 2분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럼 종이 땡 치면은 또 사람이 한 사람이 탁 옆으로 쉬프트 돼요. 그래서 그 새로운 사람한테 또 얘기 듣고 또 얘기해 주고 그래서 한 30분 정도를 여러 사람들한테 서로 칭찬을 해 주는 거죠. 칭찬합시다. 그거를 했습니다. 그걸 하는데요. 그 사람이 나를 뭐 3일 봤다고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칭찬을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인정을 해 주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해주는 것은 정말 큰 용기를 주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에게서도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에게서 인정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예와 치욕으로 그리하며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으로 그리하였나니 세상의 눈으로 보면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과 그리고 그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었고 그럼에도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당할 거 똑같이 당하고 힘든 거 똑같고 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에서는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고 있을 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8절 이하를 보면 9절들을 통해서 은혜 안에 머물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은혜 안에 있게 됩니까? 앞서서 이야기한 네 가지를 지키게 되면 은혜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처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상이 보기엔 때로는 속이는 자 같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하다 라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할 때 말입니다. 참 제가 이전에 그랬습니다. 구원받지 않았을 때 목사라고 하면 왠지 거짓말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사기치는 것 같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 자체를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나중에 30이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참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중에 설교를 하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고 어떨 때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자 같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믿지 않는 귀로 들었을 때는 구원, 주님의 다시 오심, 우리가 들려 올라가 천년왕국, 영원한 사망, 지옥, 처녀탄생,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등등 세상의 눈으로는 이러하고 이렇게 황당하고 속이는 것 같은 이야기가 특히 구원할 땐 더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얘기할 때는 속이는 자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했을 때 하나님은 진실하다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너무나도 큰 보상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보면 9절 이하를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무명한 자를 생각할 때 주님을 증거하며 죽어간 수많은 이름 없는 순교자들을 생각합니다. 침례를 성경대로 지키고자 했을 때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에 대한 정확한 복음을 이야기했을 때 죽었던 사람들, 성경을 읽었기에 죽었던 사람들, 성경을 번역했기에 죽었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무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늘에서 그 누구보다 유명할 것입니다. 그들의 순교는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순교했던 그들은 세상에서는 무명했고, 무명한 순간은 길어야 80년이었겠지만 하늘에서의 유명함은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과 그를 통해 구원받게 되는 역사들은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일 수 있으나 여러분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과 그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은 천국에서는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이요 보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무명한 자로 보지 않으시고 유명한 자로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은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 봐도 힘이 없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어쩔 때는 세상의 권세 아래 죽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구원받지 못했지만 세상의 권력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핍박을 하는 권력의 사람들은 지금 크게 살아있을지 모르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안았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병들고 약하고 죽어가고 시름하고 신음하는 우리를 보시겠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아있음을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십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적극적인 은혜의 공개적 표현을 통해 때로는 세상의 징계를 받게 되기도 하지만 그들이 영원한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영원한 생명 안에 머물게 됨을 주님은 인정을 해주십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도리어 안 돼 보일 때도 많고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일이 그렇게 안 풀리냐 하고 말할 수 있어도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한 기쁨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안에 거하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은혜를, 우리의 기쁨을 인정해 주십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제 아내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부자인데 신실한 그리스도인.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흔치 않은 일입니다. 부유하지 않음에도 우리에게 부유함이 있음을, 우리가 훗날 가게 될 천국이 강한 소망,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안에서 삶이 가난할지라도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부유하게 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했다 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졌으나 구원받지 못했다면 갖고 있는 소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가진 것이 한정되어 있어도, 다시 말해 천국을 소유하게 하고 있다면, 죽음 후에 영원에 대한 보장이 있다면, 사실 영원이라는 시점에서 본다면 이 세상에 부족한 삶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보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했다라고 보십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컴퓨터로 작업을 열심히 하다가 저장이 안 되었는데 정전이 되든지 컴퓨터 이상이 생겨서 갑자기 그 파일이 날아간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때까지 정말 열심히 했던 것이 헛되이 날아가 버립니다. 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딱 날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딱 날아갈 때 한동안 말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전원이 언제 나갈지 모릅니다. 전원이 꺼져 다시 전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천국에서 눈을 뜨거나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은혜의 기회를 헛되이 보내어서 지옥에서 눈을 뜨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을 떴을 때 천국에서 눈을 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구원의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받아들인 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복음이 진짜였군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후에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지만 수많은 실족거리를 남들에게 주면서 내 그 했던 일이 사실은 은혜로 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은혜를 헛되이 보내게 한 것을 보게 된다면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또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고통과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지 않고 은혜 밖에 머무르게 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의 위로와 화평의 은혜를 헛되이 보냈음을 또한 내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면 또 얼마나 큰 후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 생활을 그저 수동적으로 마지못해 그렇게 하고 적극적인 믿음을 생활하지 않아서 적극적인 믿음을 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수많은 은혜를 천국에 갔었을 때 이 많은 걸 내가 받을 수 있었어. 나중에 그것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또한 후회가 되겠습니까? 구원을 받은 후에도 우리 믿음의 삶이 헛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헛되이 될 수 있고 헛되이 우리를 지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남아 열매를 맺기 원하고 절대로 그것이 우리를 빠져나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 우리가 있지만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